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야기는요, 한 조직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아, 리더가 떠나는 상황 말이죠.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걸 걸고 따랐던 리더가 곧 떠난다고 선언했거든요. 남은 팀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설교 말씀은 바로 그 리더, 예수가 남긴 일종의 비상 경영 계획이자 또 미래 비전 선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이제 리더의 부재라는 그 극심한 불안 앞에서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을 분석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위로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한 공동체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화입니다. 뭐랄까, 인간의 보편적인 근심과 소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이 혼란 속에서 제시된 돌아갈 집이라는 비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네.
그리고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핵심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설교 말씀은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걸 현대 심리학 용어인 분리불안이나 공황장애에 빗대서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는 장면은 정말 방향을 잃은 사람의 절박한 외침처럼 들립니다. 자신들의 세상 그 자체였던 스승이 사라진다니 그 막막함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 미래, 뭐 모든 것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예수의 첫 번째 처방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걱정 마, 다잘될 거야 같은 그런 막연한 위로랑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데요.
다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설교 말씀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예수가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신적인 권위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라?
네. 근심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 근심을 압도할 수 있는 더큰 존재에게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 대상을 옮기는 거군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다른 대상을 믿어라 하는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음 말이 중요해지는 거죠.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아, 근거요.
네. 왜 떠나야 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의 불안을 구체적인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와,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에게 줄더 멋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이별의 의미가 그냥 180도 바뀌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버려짐이라는 그 수동적인 상실감이 준비라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은 이 부분을 떠남의 목적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떠남은 끝이 아니라 더 완전한 만남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아, 이거군요.
네, 바로 그 약속.
그냥 좋은 곳으로 갈 테니 너희도 언젠가 와.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맞아요.
뭔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제자들의 막연한 기다림을 목적지가 분명한 기다림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아, 전환점?
재회의 희망을 아주 명확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거죠. 이것이 현재의 고난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죠.
네,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솔직하고 용감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아마 모두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질문일 테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단어, 길, 진리, 생명. 설교 말씀에서는 이 단어들을 각각 풀어서 설명하죠.
네.
길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 진리는 왜곡된 세상 속 변치 않는 기준. 생명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근원. 이렇게요.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가 길을 가르쳐주겠다거나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기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죠. 방법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인생의 매뉴얼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매뉴얼의 살아있는 본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겠어요?
와, 비유가 정확한데요?
우리가 길, 진리, 생명을 찾아 헤매는 건 결국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커리어에서 길을 찾고, 철학이나 과학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또 건강이나 관계에서 생명의 활력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선언은 그 모든 인간적인 탐구의 종착지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셈이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어떤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선언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솔직히 이 지점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논쟁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 설교 말씀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니면 그냥 믿으라고만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설교 말씀은 이 배타성이 갖는 역설적인 측면을 조명해요.
역설적인 측면이요?
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던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면 저기 보이는 등대가 유일한 육지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구조의 손길일까요? 당시 제자들이 처한 극도의 혼란 속에서는 이 명확함과 유일성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이자 흔들리지 않는 닻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현대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혼란 속에서의 유일성이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해석이군요. 자, 이 강력한 선언을 통해 최종 목적지가 제시되었으니 이제 그 목적지, 즉 돌아갈 집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네요.
네, 드디어.
설교 말씀에서 나온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여행이 즐거운 진짜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네, 저도 이 비유가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든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네.
낯선 환경과 과도한 업무에 지쳐서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힘든 여정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이 바로 돌아갈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와, 정말 공감되네요. 이 땅에서의 삶을 여행으로 보는 관점이군요. 여행지의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지만 그곳의 불편함이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떠날 곳이니까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 말씀은 어떤 위대한 정치 이념이나 사회 제도도 이 땅을 완전한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곳은 영원한 안식을 찾는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지이기 때문이죠.
아하.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정을 불안과 과도한 집착 없이 즐길 수 있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을 추구하며 좌절하는 대신에요.
여정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가올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 말씀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인용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의미를 구약의 인물이나 제도를 통해 깊이 있게 설명하는 책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늘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묘사되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 즉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돌아갈 집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소유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궁극적인 약속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설교 말씀이 말하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 바로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삶이 끝난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지점을 설교 말씀은 정면으로 다룹니다. 신앙인에게 죽음은 소멸이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사가는 과정이요?
네, 단지 거처를 옮기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들이 그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정말 강력하네요. 이 땅에서는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국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이 관점은 죽음을 삶의 비극적인 종착역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귀향길로 완전히 재정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이 완성되는 순간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C.S. 루이스의 통찰이 인용되는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어떤 부분이죠?
인간의 문제가 욕망이 너무 강해서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너무 약해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들에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요.
아, 루이스의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이죠.
늘 제 문제가 욕망이 너무 커서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진단이라 신선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웅덩이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노느라 바닷가에서의 환상적인 휴가 제안을 거절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술이나 성공, 쾌락 같은 것들에 빠져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 즉 영혼에 대한 갈망이 너무 약해서 그 가짜 대용품들로 만족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봤죠.
그렇다면 그 진정한 욕망은 무엇을 향해야 한다는 걸까요?
루이스는 인간의 참된 욕망,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건 현대 소비주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해요.
아, 그렇겠네요.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은 진흙 파이를 팔려고 하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남기는 것들이요. 루이스는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이런 작은 것들로 마취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영적인 향수병의 한 증상이란 해석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돌아갈 집이 있는가라는 설교 말씀은 2000년 전 스승의 부재 앞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의 근심에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두려움에 대한 해답까지를 아우르는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랬네요.
리더를 잃은 조직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결국 한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이 설교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네.
예수라는 존재가 먼저 그 길을 열었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 땅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C.S. 루이스를 인용해서 우리의 욕망이 너무 약해서 이 땅의 것에 쉽게 만족해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문득문득 느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심리적인 문제나 결핍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우리의 진짜 집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의 신호는 아닐까요? 청취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